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나의 신앙의 현재다.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나의 신앙의 현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 포로 이후 600년 동안 지켜온 그 율법주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며 종교로 빠져버리는 유대인들의 현재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도 자칫 과거 내가 은혜를 받았던 어떤 그 시점에 멈추어 버린 이미 화석화된 신앙의 태도를 고집하면서 새롭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항상 우리 또한 되돌아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왜 초기 기독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혼란을 겪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독교인들까지 율법과 관련한 혼란을 겪고 있는가? 자,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초대 기독교의 형성 과정을 아는 일에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볼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때 자기들이 애써서 만든 땅도 아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들의 영토로 가지게 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어진 그 시대를 보통 사사시대라고 역사적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 계명이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법치 국가의 모습으로 저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헌법, 율법이, 그러니까 헌법이 삶의 기준이 돼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그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수 있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집어쳐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기까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신에 산 언약, 율법을 소홀히 여겼고, 세상 나라의 여러 우상들을 흉내내고, 또 왕정 정치를 흉내내고, 그러면서 우상숭배의 삶을 집착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참 많이 보냈었는데, 저들을 뭐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짓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도대체 율법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율법주의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그거는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대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경험하고부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최고의 우상의 나라에 가보니까 이게 다 가짜고 술수고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속이는 행위라는 걸 알았고,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경고해 주셨던 대로 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저들이 이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언약으로 세웠던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기준 아래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율법 안에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떠돌아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율법은 비록 땅이 없어도 저들의 민족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핵심이 될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우상숭배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셨던 그 율법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포로 이후 600년 가까이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고 존재 자체였기 때문에 이 율법적 삶의 방법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 예가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살폈던 것처럼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디아도코이 시대 때 그 셀레코스 왕국의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그 율법을 거스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헬라 정책을 강요하고 이게 핍박을 일으켰는데 그때 결국에는 마카비 혁명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전쟁에는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당하기만 할 정도로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었죠. 이후에 이제 로마의 통치자들이 또 율법적인 삶을 건드리거나 황제를 막 억지로 숭배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할 때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아주 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했고 심지어 민족이 몰살당할 위험에 있어 다 죽을지언정 율법적 삶의 길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AD 70년에 이 다 그냥 망해버렸고 그 이후에 이제 130년경에도 다시 한번 또 그런 어떤 반란이 일어났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지역 자체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버렸었죠. 어쨌든 그런 분위기인데 그 이제 초대교회 당시 그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갑자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렇게 지켜왔던 율법 정통적 사회 문화를 막 자꾸 뭔가 이상하게 핵심을 짚으면서 뒤집어 엎어놓으니까 저들로서는 그런 예수님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죠.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러니까 민족 존폐의 문제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런 예수를 따르는 이 교회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 사회 전통을 지키려고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그런 민족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려고 곳곳에 다니면서 핍박하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갔다가 어느 날 그게 변심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뭐 유대교의 중심이니까 거기선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카야 이런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 지역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아주 좋지 않게 보였죠. 당연히 온 민족을 망치려는 매국노요, 율법 파괴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애를 쓰고 뭐 암살자를 보낼 정도였던 거죠. 원래 3차 전도 여정을 마치면서 그 고린도로 가서 3개월 후에는 거기서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바울을 노리는 어떤 암살객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만약 배에 탔다가 이걸 어디 피할 길도 없으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다시 육지로 되돌아서 이렇게 오는 그런 여정을 택하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예수님이나 바울의 경우 유대인들에게는 그 원수고 적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경우도 율법은 저들의 삶의 기반이었고 600년 뭐 그 이상 따져봐도 어쨌든 모세 이후에 계속된 어떤 그런 이런 삶의 핵심이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된 율법주의,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도 뭔가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유전을 바르게 고치고 막 그거를 잘못된 부분들 집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이런 행동들은 아 이런 율법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러는구나라고 그래서 어쩌면 율법을 잘 더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말씀을 더 잘 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례를 비롯한 뭐 율법, 규례 등등 아마도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변화되면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돼 버린 그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의미를 가져야지 어떤 행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삶이었었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이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봐도 율법적으로 흠잡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율법에 신실했고 성실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다른 이 제자 사도들보다 오히려 유대 기독교인들의 신임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분 당연히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행한 순종의 행위였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 집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류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유대인들에게는 뭐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좋지 않게 보였다라는 거죠. 뭔가 꺼림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 다 이방인들이니까 함께 식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보낸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니까요. 그 자리를 성급히 피했던 거예요. 의식을 범할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든 누구든 유대인이라면 너무도 중요한 정체성의 핵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변화로서의 표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럼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냐라고 할 때 사실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증명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는 몸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논란거리가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할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이제 할례의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걸 알았겠지만 그래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 믿어서 됐어 이런 것보다는 어떤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분명한 변화, 개종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표식을 받고 규례와 절기를 이제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뭔가 이 사람이 그 유대교처럼 됐다. 변화된 사람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 오늘날도 사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왔는데도 바르게 뭔가 이렇게 온전한 걸 지키지 못하면 우린 또 그 사람을 뭐 의심하든 아니면 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이런 생각들로 인해 할례파, 무할례파 이런 식으로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줄곧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그냥 당연한 순서다. 하나님이 만든 이 나라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거는 필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조차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에 의해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기독교 그 이제 리더들, 그 장로들이 다 모여서 많은 변론을 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야고보에 의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600년 가까이 율법적 민족 정체성을 바탕을 두고 살아왔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계속적으로 할례나 율법의 절기 같은 것을 지켜가야 뭔가 구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태도를 좀 공로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인과율이고 인과응보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이 됐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가 주신 말씀에 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 엄밀히 말하면 이것으로 인해 뭔가 대가를 바라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걷다 보니 여기서 약속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열매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된 거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관념화된 그 공로주의, 그러니까 인과율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여전히 그 옛날의 습관, 이 공로주의, 인과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 관념화되었는지 계속 보려면 일단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말과 행동, 내가 추구하는 걸 잘 보면 알아요.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내 신앙의 진짜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내 생각보다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걸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게 이제 생활로 나오는 거니까, 말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관념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그 의도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의도를 알기에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던 관념이 깨지고 옛사람이 깨지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진정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깨어나게 해서 참된 자유자로 만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와 그 의미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된 삶의 길인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알고 제대로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관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가겠노라 하면서도 더불어서 내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는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자신도 모르게 미신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사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게 더 중요한 믿음이다. 또는 열심히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기보다 뭔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을 추구하거나 또 자신의 수고와 노력, 지극정성을 바쳐서 그에 합당한 것을 얻는 또 공로주의에 치우쳐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칭찬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일부러 망치게 하는 태업, 게으름, 성도를 비난하는 이런 비아냥에 빠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그 가치를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그것을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죠. 오늘날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너무도 무서운, 우리가 반드시 깨고 나와야 할 이 시대 전체가 속고 있는 거짓 믿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말, 그 삶의 열매들이 지금 나의 신앙의 현재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과율, 공로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라요. 오직 말씀을 통한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서 이루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기록하여 보여주신 당신의 마음이 담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기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해하는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신 것들을 또다시 버리지 못하고 쫓아가던 유대인들처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도를 지나쳐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내 길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신앙의 현재를 온전하고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이 개념과 관념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튀어나오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를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또 바라고 그런 삶 속에서 주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 온전히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